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고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에 이렇게 평이하고 이렇게 단순한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감사라는 이 감사하라는 명령이죠. 명령은 좀 부담스럽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인데 보통은 뭐 감사주일이 있죠. 11월쯤에 감사주일이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감사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나.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목에 걸려서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돌아보면 그냥 우러나오는 감사가 얼만큼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또는 반대로 회한이나 슬픔 같은 것들이 더 맺혀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할렐 시편, 할렐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에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13편부터 118편을 밥을 먹으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마지막 찬송이죠. 오늘 이 애굽 할렐인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절도 보세요.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앞과 뒤가 이런 말씀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가늠할 수 있죠.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해마다 이 찬송을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어떤 해에는 정말 기가 막힌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기가 너무나 힘든 삶이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바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는 해가 있나? 이럴 만큼이나 힘든 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이 사람들도 정말 고난과 시련과 인고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유월절 해마다 맞이하는 유월절에 그들이 어떻게 이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소화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118편이야말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묵상하기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0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118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읽으시면서 좀 너무 좋아 이 시편이 그런 느낌이 드셨던가요? 마틴 루터는 왜 이 시편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심지어 어떤 구절은 액자에 써서 붙여서 벽에다가 붙여놨었다고 얘기를 하죠. 루터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시편은 내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비록 시편 전체와 모든 성경이 나의 유일한 위로와 생명의 원천으로 소중하지만 시편 전체와 모든 성경이 나의 유일한 위로와 생명의 원천으로 소중하지만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그렇지만 나는 특별히 이 시편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황제들과 왕들, 현자들과 학자들, 심지어 성인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이 시편은 나의 친구가 되어 많은 큰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시편은 교황과 터키 사람들과 황제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 내게 더 소중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과 이 시편을 바꾸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매우 꺼릴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사랑했던 시편을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죠. 앨런 로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1절부터 4절의 제목을 문단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은 인생의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은 인생의 환경에 상관없이 신실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이 내가 겪는 일을 겪어봤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라고 지금 저에게 강요하시는 겁니까? 인생의 환경에 상관없이요? 라고 반문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앨런 로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틴 루터는 1절이 118편 전체의 목적을 보여주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실 자비와 영적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 할렐의 이 찬송들을 부를 때 113편부터 118 113에서 118편을 부를 때 그들은 과거에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도 생각하지만 정말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했나 하면 진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고 찬송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금년에 나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흩어져 있는 복잡한 분유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들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사실 이 1절하고 29절은 106편 1절, 107편 1절, 같아요. 이런 구절들 되게 많죠, 사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너무나 많죠. 아마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우리가 왜 찬송가도 다 외우는 찬송가들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예요, 이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117편, 그 짧은 시편, 117편 2절은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118편의 서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단순히 1절에서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2절, 3절, 4절에서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2절에서 3절은 아론의 집에게 말하기를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제 여기 학교로 말하면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잖아요. 그럼 1분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2분단,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3분단,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 못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래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있을 때나 왕이 없을 때, 왕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랬죠. 왕이 없을 때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말하라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4절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가시적인 교회,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참된 교회들을 향해서 도처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라고 말하라는 거죠. 5절부터 19절은 왜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깊은 고난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5절을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주 압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비좁고 압박을 받는 좁은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대교회는 이 말을 하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단순히 구약의 어떤 시인이 물론 말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당신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퉁이 돌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광대한 영역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동시에 동일시되면서 함께 그 승리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경험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압박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바울이 표현했던 그 표현이 이 고통이에요. 볼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그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6절과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쯤 되면 여러분이 루터가 이 말씀 왜 좋아했을까? 아실 수 있어요. 루터에게는 자기 편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너무 외로웠고 모두가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천지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었겠죠. 프레드릭 선제후를 의지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사람과 고관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주시는 것이고 설령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주시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스토리가 여기엔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7절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려다. 루터는 그가 복음을 발견했고 그 복음을 말한 것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나타낸 것이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었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야코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요.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그리고 8,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8절에,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해야지 사람을 신뢰하는 것, 또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그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 루터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가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 아시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를,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히브리서자는. 두려움이 있죠.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겠지만 1세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록 우리가 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일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순간에서 건져내시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없다고. 우리에게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잔혹한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신자는 이 시편의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특정한 시인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고 특정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아마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우리도 믿음 때문에 고난이 깊어진다면 이 시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길이 없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길이 없죠. 달달달달 외우겠죠. 하나님께서는 고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지만 이런 문제예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누가 나의 왕인가예요. 총독인 벨릭스나 베스도가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어떤 당에 속해 있든 기쁨을 잃지 않을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우아한 사람들이에요. 뭐 우아하려고 우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멋진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권력자, 눈앞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를 해고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예의를 갖추고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되게 이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 환난이 있어 너희에게. 그런데 너희가 평안을 누리는 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주님이 이기신 것과 우리가 담대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교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에게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보니까 사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은 교회와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찌그러져요.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오그라들지요.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주눅이 들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 하면 환난을 당해도 심지어 바울이 말하는 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담대해라. 기쁨을 잃지 마라. 내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인을 도우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어떤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애워쌌다는 말이에요. 포위됐다는 말이에요. 벌들이라는 거는 군사적인 은유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막 나를 포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위당한 거예요. 문나라가.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큰 열강들이 애워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애워싸고 또 애워쌌어요. 벌들처럼 애워쌌어요. 심지어 12절에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가시덤불의 불은 붙어서 번지는 것도 굉장히 삽시간에 번지지만 꺼지는 것도 삽시간에 꺼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시덤불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점점 더 나를 압박하고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강해지고 점점 나를 숨못 쉬게 옥죄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삽시간에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반복되는 말이 또 있죠.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절 하반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 하반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누구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유력한 사람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어떤 뭐가 대단해서 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하셨지. 세상을 이기셨지.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가 승리의 날이 올 것을 알아요. 담대할 수 있죠. 성도는 이런 말이 13절을 보세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잠깐 권력을 가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토록 만유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두려워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한 선언이죠.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성도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14절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14절도 1절만큼이나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딱 그 틀에 박혀있는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찬송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거를 우리가 처음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 언젠가 하면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노래에 이 찬송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보세요. 여기서 나의 능력 찬송 구원.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는 나의 힘 노래 구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12장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능력과 찬송과 구원, 힘과 노래와 구원.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뿐이시라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나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이제 확장이 돼요. 15절에서. 보세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들을 끊어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이제는 그것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본 것처럼 이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이렇게 찬송을 하자 그를 따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따름이들인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의 장막에서 이 교회죠. 의인의 장막에서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거를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마치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그리고 앤드류 보너하르는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할 길이 없어요. 모든 시편이 그러하지만. 근데 여기서 경책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 예수님이 언제 경책을 받으셨나요? 여기서 경책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징벌로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연단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종국의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가셨죠. 그리고 의의 문이 열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왜 들어가요? 들어가서 감사하기 위해서 21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들어가서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시편 100편 저의 장례식 성경 구절로 찜해놓은 게 100편이거든요. 제 장례식은 100편으로 해주시길 바래요. 베시알론교회에서 해야 되나? 오래 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4절과 5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르다. 저는 때때로는 죽음의 강이라고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말한 그걸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시편 100편이 죽음을 생각하고 쓴 시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편 100편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저의 죽음을 생각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러면 앞에 들어온 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막 드리면 앞에 먼저 선배들이 넌 어떻게 그걸 알았냐?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보고 알았습니다. 다 살아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22절을 보세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진모퉁이의 머릿돌은 기준석이 되어서 이것으로 이제 다 줄을 맞춰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큰 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돌이 원래부터 선택받은 돌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아 이거 쓸모없어 그리고 버린 돌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주변 제국들에게 멸시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또 로마 제국과 모두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구주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성취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소작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수확했으니까 이제 돈을 받아오려고. 근데 이 소작농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이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잘 됐다.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래서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다른 소작농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잡아 죽였지만 말 아들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야?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건축자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됐을 때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원들이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산헤드린 너희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편 118편을 알아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한 거야. 너희가 버림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후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케이스들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들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방편으로 쓰세요.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다윗 가기 전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세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게 다윗의 자기 얘기일 수 있다고 본 거잖아요. 사무엘이 아들이 다냐고 처음부터 다 갖다 놓으라고 다 줄 세워 놓으라 그랬으면 막내도 데리고 와야죠. 야, 너는 일 없다. 넌 가서 양이나 쳐라. 아버지가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에요. 다. 그리고 예수님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그 성취의 절정을 보게 되죠. 이어지는 24절을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여러분 아는 노래 있죠? 아시는 노래 생각납니까?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우리가 주일을 보통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르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날이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구원의 날이죠. 왜? 모든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즐거우시죠? 맞아요. 근데 제가 좀 글들을 읽다 보니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구절과 얽힌.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1745년, 그러니까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실패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그노들은 결국은 다 쫓겨났고,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 이 위그노들이 사실 기술이 좋고, 그래서 스위스에서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고, 뭐 등등 온갖 그 나라들로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굉장히 유럽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다 쫓겨났어요. 아주 대학살도 있었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1745년에 위그노 목사였던 루이 랑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지만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면서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이날은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요. 이 구절 프랑스어 버전으로 이 구절을 노래 불렀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왔습니다. 번역하자면 우리가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구절을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몇 주 후에 또 다른 위그노 목사인 자크 로저도 수년 동안 당국을 피해 숨어 다니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저도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루이 랑이 몇 주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나서 1762년에 체포된 프랑수아 로세트도 역시 그리스도를 버리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 노래를 부르며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프랑스 말로. 이제 여기 우리가 기다려온 기쁜 날이 왔도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 즐거움 영원하도다. 내가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온 건 아니겠죠. 누가 사형장에 이슬러 사라져가기를 그런 죽음을 원해요. 그거는 내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라고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이 노래를 부르며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을 그렇게 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로 이 구절, 25절과 26절, 여호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들은 그렇게 이 구절을 이용해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7절인데요. 그 구원이, 그들이 바라는 그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오는 방식이 어떨 것이라고 다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짐작이 깨어졌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27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27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자, 유월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들을 제단불에 맸나요? 안 맸어요. 재물을 제단불에 매지 않아요. 제단불에 피를 바르죠. 제단불에 매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에 당연히 어렵죠. 데렉 키드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절기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예견할 수도 없었던 것은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게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리허설도 없이 어떤 잘 정해진 의식 절차도 없이 폭발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상징과 그림자를 뚫고 나온 상징과 그림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죠. 이 구절 포함해서 그걸 뚫고 나온 그 주간에 제단의 뿔은 십자가의 팔이 되었고 그 절기 자체는 절기제물이라고 썼잖아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데렉 키드너의 이 해석은 놀라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제단의 뿔에 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임을 당하셨어요. 묶이셨어요. 결박을 당하셨어요. 팔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제물에 절기의 제물로 죽으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 이 구절까지 쭉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늘 유대인들이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118편까지가 끝이에요. 애굽할례.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뿔에 멜지어다. 그리고 그 밤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당신을 향한 말씀인 것을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은 다시 한번 성도를 향해 말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두 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28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인 바 되고 죽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구원, 그 일로 인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 감사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도 참고 그래도 말하면 말이 무슨 힘이 있대나? 무슨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에이씨, 막 욕하려고 그러다가 감사해버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까 그랬죠.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인자하시다고 성경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종국에는 우리의 입이 벌어지고 정말 입이 벌어져서 다쳐지지 않는 그리고 가슴이 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흘러서 그런 날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처지와 상황을 안다면. 믿음이 만들어내는 감사입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출애굽의 구원사건이나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사건, 과거의 사건,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매년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 매년 좋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감사할 게 많았겠냐고요. 당연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에 기초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장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소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인생의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유난히 이 시편을 사랑했던 것은 바로 이 명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이렇게 이 강력한 선포를 하시는 것, 이런 거죠. 나는 언제나 선하다. 나의 인자하심은 영원, 인자함은 영원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려요. 너 여호와께 감사해. 지금도 감사해. 내일도 오늘도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명령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왜? 이렇게 들리니까요. 장차 네가 오늘 감사하면 네가 오늘 그 의미를 다 알지도 못하고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믿음으로 나는 종국에 네 입이 벌어지고 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종국을 만들어 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는 아닐 겁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수준이실 테니까 어떤 드라마 작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반전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벌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들려요. 그래서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